이 저녁에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8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단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 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섞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과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을 가리켜 소위 열매라고 말합니다. 열매에 대한 기대치는 농부와 기울인 정성에 비례하지요. 농부가 열심히 정성을 쏟아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도 맺지 못했을 때 상실감은 매우 큽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땅이 좀 있었는데요. 그 땅에다가 저희 형님, 저 그리고 여동생 각각 밤나무를 세 그루 심었습니다.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었지만 그러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상실감이 있었는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나무의 본질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열매입니다. 나무 잎이나 또 나무의 모양도 물론 그 나무의 본질을 드러내 주지만 그것이 정말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마땅히 맺어야 될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열매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와 관계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 열매나 그냥 맺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열매 하면 인간의 열심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무엇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무언가 소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면 그것 역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일이 잘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겉으로 볼 때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외적인 결과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가 드러난다고 해서 다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 그분의 품성에서 나온 것이라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적 본질에 맞는 열매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 가식적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다 들포도와 같은 열매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미 7절에서 살펴본 바대로 정의와 공의, 미시파트와 제다카 이 정의와 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표현들이 로마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자들은 왜 신자가 의를 행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서 구속받은 신자에게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했지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는 좀 괴롭고 힘든 일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라고 하면 의로움 자체가 너에게 가장 복된 것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의미에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공평과 의를 행하는 삶이 왜 우리에게 복되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주기 때문이에요. 죄와 관계된 어떤 일들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짜릿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잠깐 지나가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그로 인한 돌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가 가져다주는 열매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경험한 신자는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 무엇이 주어져야 의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 받은 사람임에 대한 증거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즐거워하지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의를 행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의도와 동기로 여러분들이 어떤 공평과 정의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열매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 해야 되고 우리의 중생한 내적 경향성의 결과라 해야 되지 억지로 무엇을 해내야만 되는 인간 안에서 뭔가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가짜 열매로서 우리는 의를 행해서는 안 되고 그런 열매는 성경이 요구하는 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바 포도원 비유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바 미시파트와 제다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상당히 의미 비슷하다 그랬지요? 미스파트, 미스파흐, 제다카, 제아카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미스파트와 제다카를 요구했는데 미스파흐와 제아카를 맺었다는 거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가 어떤 열매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를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한 분이 집을, 주택을 수십 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소식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을 한두 채로 만족하지 않고 수십 채씩 사모으고 그 다음에 토지, 전답, 뭐 팔 것 없이 다 사모으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때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첫 번째 화가 선포되는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 개념으로서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터전이고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 그런 표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땅입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탐욕을 제어할 수 없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대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려고 하고 이런 인간의 죄성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율법 제도를 통해서 본래 주인에게 땅이 되돌아가도록 하는 희년 제도나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나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토지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혹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라도 토지를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상속법을 마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의 탐심을 제어하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지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탐심을 다 아시고 이런 제도까지 주셨지만 그들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더했다는 말은 뭐 그런 장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율법을 저버리는 일이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섯 가지 화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인간의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왜 첫 번째 탐욕의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화를 선포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은 조만간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좋은 예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죠. 아합이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고 저 포도원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했지만 그러다 율법의 내용과 가르침을 알고 있는 터여서 그냥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고 그래서 몸져 누웠을 때 이세벨이 뭐라고 고민했습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느냐.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죄인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돌로 쳐 죽이고 그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폭력과 살인 등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폭력은 모두 인간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화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합니까? 이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욕망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8절에 나타나지요. 남이야 죽든 말든 나 혼자 독야 청청하겠다. 내가 최고야 되겠다. 바로 이런 생각이죠. 이 죄가 결국은 남을 억울하게 만드는 폭력을 행사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조국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런 죄와 전혀 무관합니까? 큰 기업이 구멍 가게들까지 다 집어삼키는 것처럼 대형 교회가 상가 교회들을 집어삼키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사랑은 없이 겉모양만 아주 그럴싸한 그런 교회, 그리고 마치 무슨 사업처를 유지하듯이 무슨 CEO처럼 어떤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영적인 활동의 궁극적 목적을 항상 물질에 맞추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교회와 그 신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목적은 결국은 물질적 이익. 여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의 죄와 우리는 절대로 무관하다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토지 소유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그렇게 해봐라. 너희의 집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요. 열흘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겠고 한 호멜지기에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한 가리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소가 하루를 갈수 있는 분량을 가리켜요. 한 쌍의 소가 하루를 갈아야 갈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열흘 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바트는 21리터에서 23리터 정도 돼요. 열흘을 갈아야 갈수 있는 그 포도원에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저 한 20안 2, 3리터 정도의 포도주밖에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를 한선 뿌리는데 사실은 한말 정도밖에 소출을 거두지 못한 거예요. 본래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씨를 하나 심으면 30배 결실을 맺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0배는 그냥 뿌린 것보다 더 적게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땅을 목적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땅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들에게 선포된 두 번째 화는 쾌락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고였습니다. 1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놓는 주범입니다. 모든 죄에는 거의 다 술이 개입되어 있죠. 술 한잔 먹고 사람을 때렸는데 죽었다든지, 술 한잔 먹고 방탕한 짓을 행한다든지, 술 한잔 먹고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야 되고,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결국은 즐기는 데만 삶의 목표를 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을 추구할까요? 왜 즐거움만을 삶의 유일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살아갈까요? 첫째는 이들이 즐기는 이 쾌락과 기쁨은 앞서 말씀드린 의를 행함으로 인한 순전한 어떤 기쁨과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지금 기쁨, 즐거움은 죄를 지음으로 인한 쾌락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육적인 쾌락, 정욕을 충족시키는 그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점점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더 강력한 그런 잘못된 습관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물질과 쾌락에 자신의 삶을 방임하는 이유는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코미디언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경규라는 코미디언은 저와 함께 군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이경규 씨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갔던 코미디언인데, 뭐 만담을 시키는 거죠. 한번 웃겨보라고. 근데 돌아올 때는 얼굴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도 힘든데 남을 웃기는 일이, 이 과연 재미있는 일입니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고민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육신의 평안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지요. 세상 쾌락을 쫓는 일은 뜨거운 햇살 아래 있는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특징이 있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중에 이런 성격을 갖지 않은 쾌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쾌락이 바로 이런 종류의 쾌락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쾌락으로 만족한 사람은 역사상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요? 더욱더 자극적인 것,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술들이 만들어지잖아요. 폭탄주 이런 거. 예전에는 폭탄주 이런 개념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폭탄주 같은 이런 거, 더 강한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탕술을 마시고 잠이 깨면 그 다음에는 현실은 현실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 쾌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줄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잠시 죄를 지을 때는 짜릿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한번 돌아와 보세요. 그때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남긴 그 영혼의 깊은 상처와 파멸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울어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왜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가 뭘더 좋아해야 돼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죄를 지으면서 쾌감과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임으로 얻어낸 대가로 누리는 쾌락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쾌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나 같은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왜 남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는지, 왜 남은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을 나로 갖게 하셨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물어야 되고, 그 물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바로 13절에서 그 백성들의 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연봉 많이 받으면 되고, 자녀들 좋은 학교 가면 되고, 내 삶이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된 거지. 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는 필시 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일 것입니다. 실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고 음부와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를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람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습니다. 수레는 누가 끕니까? 수레는 말이나 소나 짐승이 끕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수레를 누가 끌죠? 지금 사람이 끌고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수레를 사람이 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작은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실은 구루마를 끌고 가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르막길 같은 데 보면 그 작은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끄느라고 얼마나 바닥바닥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올라가는지요. 마치 죄를 짓는 사람, 끝까지 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지 않고 그 죄를 붙드는 사람을 마치처럼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올라가는 것에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그 죄악이라고 하는 수레짐을 계속 끌어가다 보면 우리 영혼은 완전히 소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라고 하는 짐을 끄는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19절 이하에서 그들이 이르기를 그랬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를 범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신다고? 어디 한번 해보라. 왜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느냐?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지금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 보라. 한번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성은 현대인들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보험과 심판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은 심판 없습니다. 지옥 없어요. 천국, 무슨 천국이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감하게 죄를 범하는 것이죠. 포에르 바하라고 하는 무신론자는 자기 비석에다가 인간만이 오직 인간을 위한 신이다 라는 이 문구가 기록되기를 원했다 그래요. 인간만이 인간을 위한 신이다.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죠.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진리를 왜곡하는 죄에 대해서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기자도 악인을 의롭다고 인을 악하다는 두 사람은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이 죄는 어떤 죄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선과 악의 규정을 파괴해버리고 자기가 임의로 선과 악의 규정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종국에는 삶의 근본적 가치 판단이 완전히 전도되어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줄 선 사람은 바보예요.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 가치관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관용으로 여겨지던 덕목이 지금은 어리석음의 이유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예들은 역사에도 나타나는데 로마가 서양을 정복했던 그런 이유로 다시 한 번 더 서유럽을 정복했던 사람이 이 프랑스의 전신인 프랑크 왕국의 이대왕이었던 칼 대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칼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영국에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그런 대학이 세워지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하버드나 예일 대학과 같은 대학들도 세워졌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본래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엠블럼 오늘도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니까 왼쪽 편에 빨간 바탕에다가 방패 모양의 바탕에다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베리타스, 베리타스. 요즘에 베리타스라는 말 많이 하죠.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의 표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브로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 크리스토, 그리스도죠. 크리스토라는 라틴어와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 교회죠. 바로 그 단어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또 펼쳐져 있는데 브로치에 하나는 이렇게 닫혀 있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열려 있는 성경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열려 있는 성경책은 모든 진리는 성경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닫혀 있는 성경책은 인간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다 모으면 어떤 뜻이 됩니까? 신자가 학생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산다라는 뜻이 그 표에 그 브로치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베리타스 진리라는 말은 편지지 같은데 뒷배경으로 희미하게 나오고 무슨 그리스도, 그리스도 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상도해야 되는 현상은 지금 이 시대도 일어납니다. 철학의 상대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주의가 뭡니까? 궁극적 실체나 절대는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주의는 가장 젠틀하지요. 어떤 의견도 다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절대적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지요? 아주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상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상대주의의 절대주의화라 그래요. 상대주의가 절대주의예요, 자기에게. 그들은 다시 말해서 상대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편협하고 자신을 아주 열려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자기 삶의 신념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에게 선포가 되는데 21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지요.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바대로 참된 위에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지혜를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 일은 하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것이 고집으로 때로는 집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생각에서 나온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일들이 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어떤 일을 실행했는데 그 실행된 결과가 과연 긍정적이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열심 부족이 아닙니다. 물리적 힘의 부족이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이죠. 어떤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경우,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경우,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발목을 붙잡아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배를 한동안 져야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뭐지요? 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왜 악수를 두는가? 처음으로 돌아가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는 술 취한 자들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데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범한 죄는 술을 마셨다 하는 그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는 일에 용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짜 술 얻어먹고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허가를 내지 않아야 될 일을 허가를 내주고 하는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아버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업이 뭔지를 거의 압니다. 많은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항상 무엇에 걸리죠? 예, 무슨 허가권이나 공문과 이렇게 뭘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이루어 넣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보편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뭔가요? 그것은 다 돈을 집어준다든지 아니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다든지 하는 향응을 대접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굽어진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나타나지요. 집들이 황폐해지고 15절에 오만한 자가 낮아지고 13절에는 술 취한 자가 목말라 죽게 되고 25절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을 사르고 쓰러뜨릴 것이라고 그리고 무덤이 입을 열어 삼게 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4절에서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키는 것처럼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는 것처럼 마른 풀이 불 속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 백성들을 삼키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식 가운데 소극적 방식은 내버려 두는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세상의 손에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이하를 쭉 보시면 아수르의 군대에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된 군대인지, 조는 자가 없고 자는 자가 없다. 그들의 무기는 날카롭다. 얼마나 사납고 담대한지 사자처럼 표하고 자기 먹이를 딱 한번 움켜쥐면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리고 목표물을 향해서 얼마나 빨리 진군하는지, 무기력한 백성들을 그들이 빨리 와서 그들을 집어삼키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군대 함성이 바닷가에 밀려와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처럼 클 것이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세력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던 언약 백성들을 다 휩쓸어버리고 그 땅에 흑암과 고난이 임하는, 20절에서 빛을 어둠이라 칭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심판의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심판을 당해야만 되었는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약하면 여섯 가지 죄가 나타나는데 24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한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린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도 멸시한다,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하고 1장 4절 하반절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갑작스럽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경고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레위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기 보니까 보세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법도를 싫어한다 그랬죠. 아까 율법을 멸시한다, 거절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쭉 나타나는데 32절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로 가보시면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이런 면에서 심판은, 즉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약 백성의 징계와 심판은 단순히 그냥 징계 차원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요, 또 연단과 정화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불순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에 대해 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온의 궁극적 구속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사이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면 이런 완악한 삶을 살았는가? 왜 그렇죠?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받고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꾸중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팠던 일이었던지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십니까?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택한 백성들을 모르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재수 온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전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거죠. 이런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은 불로 연단하는 듯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만 되었고 그런 시련 속에서 비로소 죄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죄로부터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믿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죄로부터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죄로부터 돌이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로부터 전혀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실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을 뿐더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도 그분이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리와 윤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교리를 믿으면 윤리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희 교단에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홍정길 목사님. 보통 뭐 홍정길 또 이동원 뭐 옥하늠 또 누구죠? 하용조 뭐 이렇게 뭐 복음주의 4인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남서울 은혜교회를 목회하고 퇴임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현대 그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들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그것은 아주 초등 학생들의 어떤 복음 정도로 이해하고 뭐 하나님 나라 무슨 언약 신학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다. 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밖에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젊은 목사들, 한국 교회 목사들을 보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조차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믿으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교리 믿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심각한 도덕 윤리적 타락은 결국은 이런 가장 단순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끝까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교리를 믿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윤리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언약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도의 윤리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 그걸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의로우신 그분과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를 요구하신 것이지 그 위로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그런 의를 드러냈다고 그것이 무슨 구원의 대가를 치를 만한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쏟아붓고 심지어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 이제 본전 좀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의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요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참된 구원에 내가 머무르고 있고 그 구원의 사람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 보고 깨닫고 즐기고 기뻐하고 그의 열매를 서로 함께 나누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공평과 정의는 자유주의 신학자의 몫이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된다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 선당 불신지옥도 외치면서 여러분들 일상적 삶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고 또 이런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매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를 또한 잘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의에 동참한 신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 영광스러우심과 그 고룩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공평하심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생활 가운데에 드러나야 되겠는데 때로는 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과 관계된 일을 처리할 때는 가장 조속한 방식으로 일들을 처리함으로 주의 공의를 굳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너무 오래되어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이상 갈등과 어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가면을 쓰고 행동하듯이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혹시 길들여진 분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 영혼을 돌이켜 주셔서 한 원리와 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런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유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단순한 신앙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의 이유로만 저희가 핑계대지 않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에 저분집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질문하여 우리의 영적 본질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